지금 우리 레위기 말씀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이 참 중요한 본문인데 저희가 설교에서도 참 다루기가 만만치 않고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접하기가 좀 혼자서 읽기도 좀 어려운 그런 본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삼아서 사실 설교자인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1장에서 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됐던 그 5대 제사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배웠는데 그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혹시 어떤 것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아시는데 말씀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잠깐 한 3초 정도 이렇게 뮤트가 있었는데, 그래도. 예. 저 지난 시간에 뭐 했습니까? 번제. 오늘은 우리가 소제를 할 겁니다. 소제. 소제는 곡식 제사입니다. 소제를 할 거고, 그 다음 주에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그 다음에 속건제와 속죄제가 있는데, 요두 가지 혼동하지 마시고, 속건제와 속죄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같이요.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예, 이렇게 이름은 일단 외워두시고, 그래서 요 세부 사항들은 이제 들으면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사를요, 다양하게 이렇게 좀 비교해 볼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오늘 우리가 좀 중요시 해야 될 부분에 비교가 있다면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이요, 1장, 2장, 3장을 읽어가면, 이 번제나 화목제나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이 드리는 방법이 불로 태우는 겁니다. 불로 태우는 방법. 불로 태우는 걸 뭐라 그랬죠? 화재. 예. 119 출동하는 화재. 예, 그 화재. 불로 태우는 거. 그거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제사의 종류가 아니고요. 화재로 드리는데 이세 가지는 제사를 드리면 항상 그런 저기 뒤에 말이 붙습니다. 이는 하나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런 말이 붙습니다. 이세 가지는 왜 그런 말이 붙는가 하면 이세 가지는 주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원해서. 그렇다면 속건제와 속죄제는 어떤 제사겠습니까?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적인 의무 제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향기로운 냄새다. 이런 단어가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좀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좀 중요하게 좀 받아들여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키울 때이 아이들이 참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예배를 드리기를 정말 바라지만 그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교회에 밀어 넣어가지고 이 아이들이 언제 이런 좀 접점이 생겨가지고 참 정말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늘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혹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시면서 혹시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좀 의무적으로 혹시 나오신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역자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내가 사역자니까 예배 빠질 수 없지. 사역자만 아니라면 안갈 텐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가 수요 예배 후에 순장님들은 순장 모임 있지 않습니까? 뭐 대놓고 안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순장이니까 안갈 수도 없고 에이 좀 늦게 갈까? 뭐 이런 갈등을 하다가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시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원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는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었다. 그들이 자원해서 이렇게 바울을 돕는 헌금을 했을 때 바울이 이것을 받고 이렇게 표현한 말입니다. 오늘 소제인데요, 소제. 소제는 여기 보시면, 위에 보시면 곡식 제사라고 돼 있지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비교해 보면 이 다섯 가지 제사 중에 유일하게 뭐가 없는 제사일까요? 예,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 보시면 곡식 제사 영어로 grain offering 혹은 뭐 meal offering 이렇게 표현되는데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까 싶기도 한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재의 종류에는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고운 가루로 드리는 고운 가루 그러니까 요리되지 않은 가루 자체로 드리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예, 구워서 요리해서 드리는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거는 첫 이삭을 드릴 때 드리는 방법인데 첫 이삭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볶아서 찌어서 이렇게 드리는 종류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고운 가루는 우리가 오늘 뭐 생각하면 밀가루 같은 이렇게 고운 가루, 고운 입자로 다 갈아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 고운 가루를 드릴 때 거기에 기름을 얹어야 됩니다. 기름을 붓고 그리고 유향을 얹어서 이렇게 제사장에 가져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걸 가지고 한 움큼을 딱 쥡니다. 한 움큼을 딱 쥐어가지고 거기에 기름하고 유향을 이렇게 같이 해서 불로 태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한 움큼 외에 남은 건 누가 먹을까요? 예, 이게 제사장의 생계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제사는 뭘까요? 예, 소재. 제사장이 제일 좋아하는 제사는 소재였습니다. 그래서 소재가 이 한 움큼 외에 나머지 남은 것들은 제사장의 몫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드려졌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원칙이 있었어요. 중요한 게 원칙이 있는데 아까 그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부분이 있다면 구운 것에도 세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구운 것에. 여러분 구울 때 말입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마 집에서 그 도구가 이렇게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제 추측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그 화덕에 넣어서 굽는 겁니다. 화덕에 넣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 오븐에 넣어가지고 굽는 방법 한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철판에다가 후라이팬에 이렇게 굽는 거 전으로 만드는 거죠. 그 방법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냄비에다가 하는 건데 이렇게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분은 삶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삶는 것보다는 기름을 많이 부어가지고 그 이제 밀가루를 튀기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인데 하나는 오븐에 굽는 거, 그다음에 프라이팬에 굽는 거, 그다음에 냄비에 튀기는 거. 이제 그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거 다 자유롭게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기름은 들어가야 되고 늘 같았습니다. 이 일부를 떼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리면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예, 요렇게 소재를 딱 정리를 하고 요 의미를 나중에 다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소재를 드릴 때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이 뭔가 하면 소재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고 또 소재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이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같이 한번 11절을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예, 여기에 뭐 넣지 마라 그럽니까? 예, 누룩 넣지 말고 꿀을 넣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룩은 뭐 하는 겁니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죠. 예, 그래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꿀 넣지 마라. 아, 이건 이제 꿀은 이렇게 여러분 빵 같은 거 꿀에 찍어 먹으면 맛있잖아요. 근데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그 또 넣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아까 한번 우리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보시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뭐합니까?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야 된다. 이렇게 그냥 두 가지가 나왔지. 하나는 뭐였습니까? 기름이고 하나는 유향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봅시다.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네 모든 예 반드시 뭘 하라 그러십니까? 소금을 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빵에 소금을 치면 맛이 이렇게 나겠죠. 소금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을 치라. 근데 여기서 힌트가 있는데 무슨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을 쳐야 되는 거. 여러분 이제 요거를 우리가 좀 외워봅시다. 이제 그 잘 하기 위해서 소재의 종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있었습니까?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가루로, 가루로, 고운 가루로. 두 번째는요? 구워서. 예, 그 다음에, 예, 볶아서, 찌어서. 예, 그렇게 드리는 방법 세 가지. 여러분, 너무 잘 외워지시죠? 그 다음에 그 소재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두 가지. 누룩과 꿀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 기름, 향유, 향, 유황, 그 다음에 소금. 이렇게. 사실 그 처음에 이 본문을 읽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였는가 하면은 유향이 저는 이제 액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액체라 생각하고 처음 이제 제장할 때 갈 때 밀가루에다가 기름 부었고 액체 부었는데 왜 그 유향을 전부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근데 보니까 유향이 그 어떤 나무 이름 잘 모르겠는데 그 유향을 내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막 긁으면 거기서 이제 진액이 나오는데 그 진액을 받아 놓으면 걔 굳습니다. 굳으면 걔를 나중에 이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좀 향처럼 만들거나 그렇게 하겠지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 굳은 것 자체를 태우면은 어떤 냄새가 날까요? 예, 향이 나죠. 그래서 그 이 소재를 드릴 때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 향 이렇게 지금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그 우리가 그 장례식 가면 향 피우지 않습니까? 그런 막대 향 같은 거 그런 거를 같이 얹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향을 전부 다 불태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이제 2번까지 거의 끝이 났습니다. 그렇죠? 이제 거의 다 끝났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때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중요한 건 소재의 의미니까요. 소재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재가 그 히브리 원어로는 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하 뭐 이렇게 발음이 될 텐데 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민하의 일반적인 용례를 살펴보면요. 성경에서 저 창세기 4장에 그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말입니다. 그 제사도 민하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민하.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에서 이 민하라는 용법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선물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그 선물 중에서도 약간 뇌물에 가까운 그런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봉건주의 시대 때 각 지역의 봉건 왕들이 영주에게 이렇게 바치는 이런 선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조공이나 이런 것들을 민하라고 불렀어요. 그 여러분 이게 만약에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가져온다면 이해하기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제사를 드리는 그 의미가 바로 민하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 제물을 드릴 때 마음의 중심에 제일 중요한 마음은 뭐겠습니까? 봉건 왕들은 영주에게 그 선물을 줄 때 말입니다. 마음에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우리가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그분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겠습니까? 안 드려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세요? 아 진짜 이 돈만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드립니까? 보통 제일 중요한 마음이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이죠. 감사하는. 자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소재가 제일 중요한 게 소재를 드릴 때는 이렇게 자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민하를 또 이렇게 좀 살펴보면 야곱이 말입니다. 그 에서를 만나기 전에 형이 이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심에 에서한테 뭘 준비합니까? 드릴 예물을 준비해, 선물을 준비하죠. 거기도 민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귀한 선물, 이 소재가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소재는요, 홀로 잘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고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소재만 드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 소재는 번제와 화목제와 더불어서 드려졌습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여기 아마 자막이 나올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28장 3절에서 5절인데요. 한번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두 마리씩입니다.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로 드리되 한 마리는 언제요? 아침에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그 다음 이제 번제 드렸어요. 그 다음 뭐 합니까?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려야 한다. 이 지금 우리 도량형이 나와서 좀 헷갈리는데 여기 보면 10분의 1 에바는 원래 한 에바가 22리터입니다. 22리터. 그러면 10분의 1 에바는 몇 리터일까요? 예. 초등학교 잘 나와야 이런 걸 잘 맞춥니다. 22리터에 10분의 1이니까 2.2리터, 약 2리터 정도 되겠지요. 그 2리터 정도를 이게 10분의 1 에바가 그 오멜이라 그러지 오멜. 우리 만나 거둘 때 오멜, 한 오멜 걷었던 거. 그 오멜이라 그러는데 그 10분의 1 에바를 이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재를 드릴 때 막연한 게 그렇잖아요. 밀가루, 고운 가루를 드리라 그러는데 도대체 얼만큼 드려야 되나 이렇게 좀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데 여기 단서가 있습니다. 한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밀가루 한 2.2리터, 고운 가루 한 2.2리터 정도를 드리는데 거기서 한 웅큼을 하나님께 불러드리고 나머지가 제사장이 몫이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항상 이렇게 보면 번제와 소재가 함께 또 화목제나 소재가 함께 드려졌는데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번제는 제일 중요한 의미가 뭐였습니까? 번제는 우리가 지은 죄를 이 양이나 소가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담당하는 그런 역할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누가 행하신 일이 됩니까?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일이 우리를 위해서 번제와 어린 양이 되신 그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번제에다가 한 웅큼의 그 소재를 이렇게 올리는데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번제의 그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자신의 곡물로서 감사의 의미로 바치는 그런 제사가 바로 소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제는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 중요한 오늘날의 의미가 제일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소제는 역사 속에서 모든 많은 대부분의 신학자가 합의하기를 소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자신이 감사로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것을 말한다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해석하기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괜히 이렇게 막 해석하다가 여기 보면 뭐 소금이나 꿀이나 누룩이나 이런 건 해석을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잘못 해석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있고 이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역사 속에서 아직 수많은 시간이 흘러왔고 그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논의한 바들이 있는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합의한 바가 뭔가 하면 소재는 감사와 헌신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렇게 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감사를 기반으로 한 헌신의 참된 의미 이제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여기 이제 소제를 다시 한번 좀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다. 여러분 소제의 첫 번째 종류는 뭐였습니까? 예, 고운 가루였죠. 가루. 여러분 우리가 그 곡식을 가루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지금은 뭐 방앗간에 맡기거나 그렇게 하겠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맷돌에 갈지 않습니까? 맷돌에 갈고 그다음 또 채를 치고 그 또 한번 거르고 나서 또 잘 정제가 안 되면 또 다시 맷돌에 갈고 또 고르고 이렇게 해서 고운 입자를 만드는 고운 입자. 여러분 헌신에 있어서 왜 이런 고운 가루가 중요하겠습니까? 고운 가루가 된다는 건 완전히 어떤 의미예요? 완전히 빠지고 부서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이 완전히 이렇게 부서지는 거예요. 완전히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다가 우리가 늘 이렇게 넘어지는 지점이 어딥니까? 자기가 완전히 부서지지 못하고 자기가 살아있을 때 헌신하다가 실족하고 상처를 받고 하는 그런 지점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 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잘 잊고 있는데 예수를 믿겠다고 표현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아 본성은 죽었다고 고백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사실 옛 본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시체와 같은데요. 시체가 요즘에 너무 이제 자존감이 높아져가지고 자존심이 세져가지고 시체가 막 살아가지고 막 내가 누군데 왜 나를 못 알아보고 막 내가 이만큼 했는데 교회가 나를 못 알아주고 내가 한 게 얼만데 막 그런 이제 서운함과 섭섭함이 막 밀려오는 거죠. 헌신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고운 거 완전히 빠져.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이제 학생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뭐 깨져야 하리, 뭐 계속 그런 가사가 반복되는, 뭐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낮아지고 뭐 이런 가사가 계속 반복되는데, 우리가 헌신에 있어서 중요한 건 가루가 되는 것. 한번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가루로 이렇게 부서져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이렇게 빠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믹서에 넣어요. 우리 오늘 맷돌을 쓰는 시대가 아니니까 자기 자신을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영적 믹서에 넣어가지고 하나님 한번 갈아주십시오. 저를 한번 완전히 새롭게 갈아주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고운 가루, 그 다음에는 구운 건데 굽는 방법이 다양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해석할 때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제 이 굽는 방법이 다양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다 각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붙이고, 어떤 사람은 굽고, 어떤 사람은 튀기고, 예. 뭐든 다 괜찮다는 겁니다.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섬기는 정말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 주신 은사 따라서. 그래서 달란트 주신 대로 따라서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왜 저 사람한테는 저런 은사가 있는데 나에게는 왜 없는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거 안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모습, 그것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을 설명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넘어가서요. 소재의 원칙 중에 아까 넣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지요? 예, 누룩입니다. 누룩. 여러분, 우리가 사실 누룩에 대해서는 참 많이 들었죠. 신학에서도 예수님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룩은 제일 중요한 게 이 누룩의 특성이 뭐예요? 발효시키고 부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발효해서 시켜서 이렇게 크게 먹을 때는 좋은데 금방 부패하는 거예요. 금방 상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헌신할 때 말입니다. 봉사할 때 이렇게 우리를 상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누룩에 관해서 얘기할 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요. 제자들이 처음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우리 선생님이 빵 한 거 안 가져왔다고 지금 말씀하시, 떡 안 가져왔다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상한 동문서답을 막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룩은 뭡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입니다. 교훈.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 그것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룩이 그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헌신을 열심히 하다가도 잘못된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헌신을 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여러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데, 또 특별히 오늘 21세기 현대의 가장 무서운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는 이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그 믿으면 그냥 믿는 대로 되는 그 목사님 그 뭐죠? 아시겠죠 뭔지? 제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막 욕심을 분출시키는 그냥 이렇게 그 긍정의 힘 부류의 그런 신앙 말입니다. 예, 기복신앙. 예, 뭐 그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가끔은 이렇게 좀 빈틈이 보여야 똑같이 서로 호흡하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예, 그렇게 하지 않나 싶어요. 잘못된 그런 신앙 말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복 받는다는 그런 생각들. 그 복이라는 게 잘못된, 왜곡된 개념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돈 잘 벌고, 뭐,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되는. 예, 그런, 그건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가 너무 깊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여러분, 섬기다가도, 섬기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뒤를 봐주셔야 되니까, 내가 요거 잘 해야 하나님 봐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사상이 잘못된 헌신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누룩은,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누룩이 뭔가 하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하고 그리고 악하고, 사실 누룩이라는 것이 죄를 말합니다. 죄된 본성, 자기 중심성, 이런 것들이 딱 헌신에 딱 들어오면 헌신하다가 그렇게 부풀어 오르는. 이제 한번 그 누룩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꿀을 좀 생각해 봅시다. 꿀. 잠언에 보면요, 꿀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25장에 보면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게 여러분 병행법인데, 꿀을 많이 먹는 것하고 뭐가 병행이 되어 있습니까?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하고 이렇게 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꿀은 여기서 표현은 꿀 뭐 좋은 의미로 표현될 때도 있지만 좀 부정적인 의미로 꿀이 사용될 때는 이렇게 그 허영에 부풀어 오르는 거, 자기 영예,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꿀이 나타낸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서운한 게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거든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 우리가 뭐 이렇게 굳은 일 마다 않고 했는데 누가 한번 지나가면서 툭 이렇게 말 던졌는데 그게 막 탁 상처가 되고 나를 못 알아주고 막 이런 것들 말이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영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헌신을 붙잡는 그런 것이 됩니다. 누룩과 꿀을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그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꿀이라는 건 그렇게 자꾸 하나님 주신 것을 자기가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가르칩니다. 특별히 제일 큰 건 돈입니다. 돈. 예, 돈. 혹시 이런 말씀 아십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혹시 이런 말씀 성경에 있는 거 아십니까? 혹시? 예. 진짜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거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우리는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일만 악의 뿌리를 막 내리고 있는 거예요. 돈을 그냥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된다고요. 돈에 막 이렇게 혈안이 돼 있어요. 우리는 정말 돈 사람, 돈 사람. 중의적인 의미죠? 돈 사람. 돈. 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누룩과 꿀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기름과 향 이제 들어가야 될 것을 좀 살펴보고 그렇게 좀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들어가야 될 것은 기름하고 향인데 사실 이게 조금 그 해석이 좀 이렇게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름이라고 하면 보통 뭐를 생각하지요? 기름을 부으셨다 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으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이러면 성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그 속죄제를 드릴 때 소제를, 그러니까 양을 바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양을 못 바치면 소제를 드리게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 향과 기름을 넣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뭐 또 성령을 빼고 향은 기도라고 보통 설명을 하는데 그 성령과 기도를 빼고 그러면 드려야 이렇게 좀 이게 잘 통일이 안 돼가지고 저는 잘 이해가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기름과 향은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과 향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쁨의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때 꼭 들어가야 될 게 뭐냐면 기쁨의 기쁨.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 여러분 감사한 마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겠습니까? 기쁨의 마음을 주는 거죠. 기쁨. 기쁨이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사야 61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기쁨의 기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름과 향은 기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봉헌 예물을 드릴 때도 항상 그렇게 나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원하는 마음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우리 특별히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들, 또 우리가 뭐 장로님들, 순장님들 다 표현될 수 있겠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헌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기쁨, 자원하는 마음,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름과 향은 그렇고요. 제일 중요한 건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소금. 아까 소금을 치라 그랬는데 소금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금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냐면 소금은 간직하는,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뭐 보존하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소금을 치는 것 외에는 보존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금 하면 영원성, 지속성 이런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그 말씀에도 나오는데 소금 언약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소금 언약.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다는 거예요?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섬길 때 있어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서 우리가 늘 섬김의 길을 가야 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역대하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것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소금 언약이에요. 영원한 소금은 변치 않은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섬길 때 그 사람들에게 신경 쓰거나 또 여러 뭐 주변의 어떤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뭔가 이렇게 약속을 할 때 여러분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고 그 힘든 일을 따냈을 때 계약서를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계약서 쓰고 나서 그 계약서를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 계약서 보관하고 있어야 이 계약이 유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소금을 치라는 건 내가 내 언약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고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이 변치 않으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기로 다짐합니다. 그 표현이 이 소금에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시고 우리도 그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 역시도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것, 그것이 소금을 치라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소금을 치라 하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성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소재를 이제 쭉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좀 약간 강의식으로 오늘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것만 딱 보시면 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고운 가루, 그 다음에 또 각자 은사에 따라 구운 거, 구운 종류, 그 다음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꿀이 있어서는 안 된다. 기름과 유향, 소금.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헌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의 삶입니다. 이런 헌신이 일어날 수 있는 데는 정말 우리 안에 감사가 있을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 감사는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님의 그 우리를 대속하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할 때 그 감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소재를 기억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헌신에서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우리도 날마다 이 소재의 제사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의 삶이 계속하여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